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중에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안드레와 빌립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영적 그 큰 원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변화와 함께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알게 됩니다. 자, 9장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비록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이 진정 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는 어떤 계명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무력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행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율법의 구약시대로부터 은혜의 신약시대로 바뀌는 그 모습을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16절, 1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셔도 옛 언약과 그러니까 옛 율법의 경륜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경륜 하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거나 계속 추진시키기 위해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그분은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은 오로지 주님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가죽 부대라고 그랬는데 이 가죽 부대는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아두는 가죽 주머니를 말하거든요. 그것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일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가득 담겨지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팽창될 것입니다. 팽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이 낡아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찢어져 포도주를 잃게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낡은 옷에 헝겊 조각을 대려고 오지 않았노라. 나는 새 옷 전혀 새로운 것을 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하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기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적은 모두 모두 치유의 이적이면서 또 놀라운 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어 싸우나 오히려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직원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어린 소녀는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딸의 부친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종이 와서 그에게 당신의 어린 소녀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때 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그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상 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주 인상적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소녀는 12살이었고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았던 광명의 12회와 그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던 어두움의 12회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12회는 같지만 그 12회는 광명과 어두움의 차이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취한 우리가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녀를 만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떠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소녀로 인해서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어린 소녀가 단지 자고 있지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비웃었던 거예요. 집에 있던 어떤 자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소녀를 위해 친히 하실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네 복음서 가운데 처음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다시 이 사건을 마태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아이는 난리다 굶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분은 그 죽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아가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제 10번째 이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주님을 따라왔던 두 소경이 고침을 얻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소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28절로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집을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문둥병자에게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부탁을 하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중 하나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행하신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일에 많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앞을 보게 된 이 소경 둘은 정말로 그들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번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된 귀신 들린 사건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래요.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그들은 그분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빙자하여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다양한 면으로 다루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훗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왕을 영접하고 또 따르도록 하는 데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태는 그 당시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강조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분이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뭐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소위 신유 은사들의 무분별한 안수행위와 사단적 거짓 신유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의사시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제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최선의 의료 혜택에 대해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사들이 자주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급해주는 그러한 인정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사 모든 일에 당신을 감추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기대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장 36절 말씀을 보겠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본 9장을 결론짓는 주님의 민망히 여기심은 다소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셨던 왕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만족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 당신의 목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일꾼이 부족하니 보내달라고 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심지어 부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께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에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본 9장을 결론짓는 주님의 그 민망히 여기심은 다소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왕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목자였어요. 모세가 그렇죠. 다윗이.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는 모두 목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 가시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께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로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추수토로 내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도 적용해야 할 귀한 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